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네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어둠을 밝혀내는 빛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본질을 깨달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잘못 생각하기 쉬운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죽음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가 좀 잘못하기 쉬운 그런 생각이죠.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목숨이 붙어있는 뭐 한 70년, 80년의 그런 인생이 자기가 사는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세상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악착스러워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죽음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뭐 아직도 나는 몇십 년은 더 끄떡없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의 어리석음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삶이 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이런 세상에서 무슨 삶이 어떻고 죽음이 어떻고 하는 이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귀찮게 여겨버리는 거죠. 사는 게 참 바쁘고 힘든데 뭐 사치스럽게 삶에 대해 생각을 하고 뭐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는 이런 것을 상당히 번거롭고 또 부담스럽고 또 별 의미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나 뭐 죽음은 아직까지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 이런 것이야말로 인생을 잘못 살아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면 대부분이 하는 소리가 뭐 그거 죽어봐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죠. 죽어봐야 할 거 아니냐. 사실 천국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확실히 알려면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죽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게 천국에 대한 그런 문제죠. 근데 뭐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또 설사 죽은 자가 천국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걸 믿을 사람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 없단 말이죠.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소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죽어보지도 않고서 우리가 천국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비밀을 알고 심판과 영생의 도를 믿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복 안에 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죽어보지도 않는 않고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믿는다. 그걸 안다. 이건 진짜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어떤 하늘에서 주어진 복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믿는 신자라면 항상 죽음의 이쪽과 죽음의 저쪽의 세계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죽음 이쪽과 죽음 저쪽,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생이라는 그러한 것하고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맞추고 들어간 천국이라는 이제 여기 이 두 가지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천국의 그 마지막 결말이 대역전극을 벌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은 거기에서 이 대역전극, 진짜 역전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걸 실감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좀 이제는 그냥 별 안 들을까 봐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제 보시고 딱 아시라 그 말입니다. 자, 한쪽은 이제 부자가 있죠. 한쪽은 부자가 있고, 한쪽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인데. 부자는 지금 여기 이게 통닭같이 기렸는데 이게 통닭이구나. 통닭도 있고 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진수성찬에다가 아주 화려하게 화롭게 지금 먹고 삽니다. 이게 부자 세상의 모습이죠. 야, 거지는 거지가 살통통 잊었네요. 거지는 기가 한 대로 헐고 있을 만큼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이게 지금 이 그 부자와 거지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을 택하겠냐 이런 얘기죠. 거지는 여기 있는 것이 이게 대문이 있다가 대문이 있어 사실 대문이 있는데 여기에 산이 부스러기도 이쪽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배가 줄이고 고픈 그런 지경인데도 먹다 남은 것도 오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헌대를 그 개가 핥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러한 두의 그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 있는데 여러분에게 뭘 택하겠노? 어느 쪽을 택하겠노? 물어보면은 백연백몽땅 다 부자 쪽이라 이런 얘기죠. 만약 누군가가 난 아니요 난 이쪽 나사로입니다 이렇게 택하는 그 사람 미쳤다. 분명히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자를 택한 것은 욕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부자를 택한 건 욕심이고 거지를 택한 것은 겸손이다. 이건 욕심이 하나도 없는 욕심을 초월한 겸손이다.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건요, 우리가 이렇게 두 상황을 딱 펼쳐놓고 내가 부자를 택한다 거지를 택한다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좋으면 얼마든지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그림만 이게 아니고 다음 그림이 또 있습니다. 자, 이게 세상이고 이제 또 하나는 세상을 떠나서 이제 다른 나라도 이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문제는 지금 이거예요. 이 그림이 앞에 그림하고 지금 상황이 다 이렇게 되면은 확 뒤바뀌어 지금 맞게 돼 있나? 아, 확 뒤바뀐단 말입니다. 호화롭게 먹고 살았던 그 인생이 지금 이걸 지옥 뿌려 그려놨는데 이 지옥에 허덕이고 있고 거지였던 그 인생은 아브라함 품에서 지금 자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 품 편에 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생과 천국의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완전 뒤바뀐 상황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 때문에 잘 아는데 잘 아는 것이니까 그냥 말로 하면 그냥 스쳐 지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눈으로 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연극을 해야죠. 이는 연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실제 체험을 해봐야죠. 뭐 불에 들어가든가 뭐 하여튼 체험을 해봐야죠. 어쨌든 이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상황이 완전 달라지지 않습니까? 불붙는 지옥이 있는데 부자는 떵떵거리고 호화롭게 살던 부자가 불 속에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 지옥 말고 다른 세상 이쪽에서는 거지로 고생하던 나사로가 아브라 품이 안겨가지고 편안한 가운데 불 속에서 부자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서 이 사이에는 건너가지 못한 깊은 수렁이 있습니다. 이쪽서 저쪽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생에서의 부자와 나사로의 사이가 가로막혀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한 마찬가지로 지옥과 천국이 서로 막혀서 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또 글을 딱 봅시다. 밑에 글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안 보이죠? 읽을게요. 살아있을 때 받은 좋은 것이 죽어서는 나쁜 것이 되고 살아있을 때 받은 나쁜 것이 죽어서는 좋은 것이 된다. 이게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약간 내용을 바뀌어 적어놓은 겁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살아있을 때 받은 좋은 것이 죽어서는 나쁜 것이 되고 살아있을 때 받은 나쁜 것이 죽어서는 좋은 것이 된다. 이게 바로 이생과 천국의 그 역전극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과연 마음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내가 부자로 살고 싶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떵떵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과연 이 부자와 나사로의 역전극이 벌어지는 그 상황을 마음에 두고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 사실을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부자라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두 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호화롭게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나무른 삶이 죽어서는 불소의 고통으로 변해버리는 거단 말이죠. 그런데 부자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라도 있으면은 그걸로 내 배를 채우기로 했던 그 거진 나사로의 삶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안겨가지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뒤바뀐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그림까지 보여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에서 과연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면 뭔가 가슴이 찔린 게 있고 뭔가 좀 부담이 딱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뭔가 마음 무거워집니까? 이 이야기가요, 나사로에게 가까운 그런 사람에게는 분명히 위로가 될 수가 있지만 반면에 부자 쪽에 가까운 그런 사람에게는 불안을 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안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나는 돈 없는 부자 아니니까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부자 편에서 듣고 있느냐 아니면은 나사로 편에서 듣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몽땅 다 부자 편에 서가지고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부자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우리한테 도사르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 모두는요, 부자의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부자 하는 게 한다 그게 아니고 부자의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부자의 마음이란 게 뭡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건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게 부자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십시다.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자가 지옥 간 이유, 첫째, 돈이 많아서 지옥 갔다. 두 번째, 날마다 잔치를 해서 지옥 갔다. 세 번째,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지옥 갔다. 네 번째, 나사로한테 먹을 걸 안 줬지 옥 같다. 몇 번이죠? 오늘 순서 뒤바뀌었다. 몇 번입니까? 나사로를 불쌍히 기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지옥 간 이유라 그 말입니다. 부자가 지옥 간 이유,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부자가 지옥 간 이유, 그러면 단순히 예수를 안 믿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어서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났느냐는 것, 이걸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것으로서 예수를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면 이것이 발각이 된 것입니다. 내 대문 앞에 있는 그 불쌍한 나사로를 국민이 여기는 그 마음이 없는 것 자체가 바로 네 속에 예수가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부자가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목이 말랐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가지고 나한테 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아브라함 불렀습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그건 생각 안 나죠.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 부를 때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요. 결국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면서도 아브라함이 자신에게만 아버지가 되고 나사로에게도 아버지가 된다는 이것을 생각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도 아버지이고 나사로에게도 아버지가 되죠. 그렇다면 부자와 나사로 어떤 사이입니까? 결국은 형제 사이라 그 말입니다. 형제 사이라. 혈통의 형제 이걸 떠나서 그 아브라함이란 약속 안에서 한 형제 그 사이가 부자와 나사로의 사이죠.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는 대문 앞을 하나를 두고 같이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멀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부자와 나사로였습니다. 부자는 내 형제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에서 배고프고 줄일 때에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한쪽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는 날마다 좋은 옷에 호화로운 잔치를 하고 그리 살면서도 대문 앞에 형제가 흔들을 앓고 줄이고 있는 이것 자기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결국에 좋은 게 고통이 된다. 이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맛있는 걸 먹고 살았기 때문에는 죽어서 고통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좋은 걸 못 사잖아, 못 누리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부자의 그 마음 속에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형제 나사로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고통이 되는 거예요. 부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줬다면 그것은 나사로와 나누라고 준 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가 나누지 않음으로써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나사로가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사로에게는 위로를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자가 지 욕심껏 챙긴다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도시 나만 생각하는 그 가운데 자기 혼자 좋은 걸 차지하고 누렸으니까 너는 대신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그 부자 때문에 고통을 받았으니까 너는 천국의 위로를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사로의 고통을 하나님이 준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사로의 고통은 부자가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통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거지는 나사로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만은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부자가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의 자리에는 저도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분도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나사로 앞에 있는 대문 안에는 오직 자기의 안일함과 자기의 생활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입니다. 그 부자가 바로 나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한테는 경고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부자 앞에 그 나사로가 있는 것은 단지 세상에서 부자로 산다고 좋아하지 말고 거지로 산다고 낙심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무시하고 침뱉고 지나가는 그런 거지에 대해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뭔가 긍휼히 얘기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한 대로 부자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나사로를 내 형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예수가 없는 마음이라는 것,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사로가 그 거지가 부자의 대문 앞에 있는 것은 부자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 뭐냐는 것, 이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지고 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집도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그것이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여러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누군가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이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내 혼자 힘으로 벌어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지입니다. 빈털털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만큼 되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입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나사로가 있는 거죠. 근데 부자는 그것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부자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은 몽땅 내 것이고 내 힘으로 거둬들인 것이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이건 내 소유이기 때문에 오직 나만을 위해 써야 한다. 거지를 불쌍히 여길 그런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치를 못한 겁니다. 돈이 얼마가 있건 그건 상관없이 나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것, 이걸 잊지만 않으면 되는 것인데 가지면 가질수록 소유한 그게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의 본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지, 약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동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긍휼히 여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사는 자다, 이걸 알 때에 긍휼히 여김이 나에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죠. 신명기 그 24장은 전체가 보면 약자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십시다. 1절부터 우선 5절을 보면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여자만 남자한테 이혼당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남자도 여자한테 이혼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죠. 뭐 남자가 뭐 잘못한 게 있다 그래 여자가 이혼 소송 해버리면 남자가 이혼 당합니다. 그게 지금인데 옛날 이스라엘 때는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자는 남자한테 종속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자는 쫓겨나면은 남자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쫓아내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항상 여자가 남자에게 쫓겨남을 당하고 여자가 남자 이혼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약자도 약자.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의 기술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이런 말을 하죠. 여기 보면 아내를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라는 거. 이게 뭐가 수치냐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지만은 어쨌든 여자 편에서 뭔가 부정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요 남자건 여자건 부정을 저지른 그런 일을 한 사람 다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부정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다시 말해서 여자를 뭔가 보호하는 그런 말씀하신 걸 봐서 여자가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다. 아주 부정한 그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자의 어떤 그 잘못된 그런 일로 보지 말고 여자 때문에 남자가 체면이 상한다거나 부끄러움이 되는 어떤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가령 여자가 불굽니다. 불군데 결혼 전에는 사랑 때문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것도 괜찮은데 딱 결혼하고 보니까 그게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아내를 데려가지도 못하고 함께 있지도 못하고 항상 뭔가 부끄러움, 아내를 보기에 수치스러운 그런 마음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에 드니까 그만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남자에게 수치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여튼 그 남자가 수치로 여길 만한 뭔가가 발견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 진술을 써주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잘못 사용을 하면은 이혼 진술만 딱 써주면은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혼을 써주고는 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 이용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혼 증서주고는 나가라, 그걸 정당 여긴 거예요. 증서 들었으니까 됐다, 이혼입니다. 근데 본문의 얘기는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혼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증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게 뭐냐면은 네가 지금 여자를 기뻐하지 않고 쫓아낸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혼 증서가 뭐냐면요, 이 여자가 부정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쫓겨났습니다. 그런 증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여자가 이혼을 당했다면 그것은 뭔가 부정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당한 겁니다. 이런 여자는 재혼을 못하는 거예요. 평생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것은 결국 부정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혼을 당했다, 그걸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다른 남자에게 재혼할 수가 있다, 이런 증서가 바로 이혼 증서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다는 그 표시로서 이혼 증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남자에게 여자를 함부로 쫓아내지 말아라는 그런 의미에서 마련한 보호장치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말한 대로 바리새인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자가 마음이 안 들면 무조건 증서 써주고 나가라, 이렇게 이용을 해버렸던 거예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가 있는데 오히려 여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이용을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남자의 욕심이 여자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게 돼버리죠. 근데 이혼을 당한 여자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한 남편이 죽었거나 또 그 사람도 여자를 또 버려버려요. 그러면 전 남편이 다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못한다, 또 이런 얘기를 뒤이하죠. 그 이유를 보니까 4절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음즉,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재혼해가 몸을 더럽힌 이유가 뭡니까? 남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혼하고 홀로 된 그런 여자를 다시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 여자가 홀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네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 이것을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잊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바로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쫓겨나야 될 그런 자인데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보호와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이걸 생각할 때에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인지 간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가 있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자꾸 자기 현실에서 만족을 못하고 불만을 터뜨리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 항상 그 본래 모습, 그걸 보지를 못하고 세상을 보니까 항상 현실의 불만이에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자꾸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있는 것도 내가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것까지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더 달라고 때를 쓰고 없다고 불만 내뱉는 그런 모습만 내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살아가나 잊어버리고 세상을 보는 게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속에서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뭔가 장치를 잡고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24장 얘기고 23장 얘기고 다 그런 얘기예요. 5절도 보면은 결혼을 했으면 군대에 보내지 말고 어떤 직무도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아내를 즐겁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쉽게 말해서 신혼이라는 재미를 느끼도록 최대한 서비스를 해줘라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 굶을 게 딱 맞죠. 회사도 뭐 결혼했으니까 이런 거 쉬라 이런 회사가 있을 수도 없고 또 내가 결혼했으니까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1년 쉬겠다 이런 정신한 사람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럼 결국 5절의 말도 뭔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5절만이 아니고 모든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자체가 절대로 현실적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5절도 역시 뭐냐면은 약자인 여자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남편 때문에 즐거워하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내가 누리는 이 땅의 즐거움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6절도 보면은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작을 전접하지 말라 했는데 전접한다, 전집한다는 것은 저당 잡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갚지 못했건 돈을 빌리는 경우에 물건을 저당 잡을 때에 맷돌이나 그 윗작을 갖다가 저당 잡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맷돌은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기구거든요. 그런데 맷돌이나 그 윗작을 저당 잡아버리면은 결국은 상대방이 음식을 먹는 걸 막아버리는 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저당 잡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역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내가 그 생명이 위협되는 일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의 생명이 위협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깨달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7절 보면은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종으로 뿌리고 팔아먹는 그런 인신매매, 그걸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 인신매매, 사람을 납치해서 종으로 뿌리고 팔아먹는 그것도 역시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힘으로써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을 갖다 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8절 9절의 문둥병자 이야기도 뭐냐면 문둥병 통해서 내가 바로 문둥병자에 저주받은 그런 자라는 걸 발견해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고 또 10절부터 13절 말도 이웃에게 구워줄 자기 손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저당 잡지 말고 구는 자 스스로 주는 것을 저당 잡아라 이런 얘기도 뭐냐면은 결국은 그 이웃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물품 그 옷을 저당 잡았을 때도 해질 때까지 그것을 돌려주라는 이런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생활을 살고 있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모습을 여기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그러한 물건을 저당을 잡았다. 돌려주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것. 그걸 무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보면은 궁금하고 비난한 일꾼 일을 했을 때 그 품삯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품삯을 미루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난한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그날 생계를 유지하는 필요한 돈인데 그걸 다음 날로 미뤄버리면은 결국 일꾼의 생계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게 되죠. 결국 이것도 뭐냐면 내 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는 것. 이걸 모르는 처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루하루가 이 도금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유익만 찾아간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내가 하루 세 끼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한테 있다면은 그 일꾼에게 품삯을 줄 때에도 하루 세 끼를 유지하는 그 돈을 인식하기 때문에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미루지 아니하고. 근데 그런 걸 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자기만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라는 것을 그냥 머리에만 굴리고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흔적을 갖다 보이라는 겁니다. 자꾸 흔적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뭔가 흔적이 드러나야 하는데 누굴 통해서냐?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약자를 통해서 흔적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품삯을 그날 당일에 지불해 주고 이혼 증서 써주고 또 1년간 여자를 즐겁게 해주고 맷돌을 제장 잡지 아니하고 사람 납치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내 나를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자,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약자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알라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너를 알아라. 16절에 보면은 아비나 자식이나 각각 그 죄 때문에 죽는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은 모든 사람은 다 각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각각 이게 뭐냐면은 모든 인간에게는 각각 주어진 은혜가 따로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부자로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은혜니까 있다 없다 여기에 마음 두지 말고 있는 자는 있는 자로 책임을 다하고 없는 자는 없는 자로 할 일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각각 주어진 은혜로 살아가니까 부자가 돼가지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가난해가지고 내 신세 타령이나 하고 한탄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각각 주어진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17절도 보면은 객이나 고아라고 해서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저장치 말라 이렇게 말하고 또 19절부터 21절 말씀도 고아와 과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말인데 밭에서 곡식을 베을 때 베일 것을 잊어버리고 있거든 다시가 베지 말고 객과 고와 과부를 놔두라 이렇게 말하죠. 감람나무나 포도넛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경우가 나와야 하는데 결국 이게 다 하나입니다. 하나로 모아야 그게 뭐냐면은 내 자신이 어떤 자였는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밭에 곡식을 추수하는데 한 잊어버렸다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놔둬가지고 객과 고와 과부가 그걸 먹는 거 이걸 보면서 내가 바로 저들같이 남의 부스러기 남이 잊어버린 놔둔 거 얻어먹는 그런 직업은 납니다. 그걸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래요. 그래서 21절에 뭐라 합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단지 가난을 도와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가 바로 이와 같이 약자였다 종되었던 자였다는 그 모습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런 의미에서 이런 규례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도와준 동정이 아니에요. 도와줘야 도와주고 억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가 바로 종됐던 그런 사람이고 네가 저들처럼 고하고 과부고 나그네고 여자와 같은 그런 약자였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할 때에 그 사람은 가난한 자의 모습에서 바로 자기 자신을 갖다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했다 이걸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가난한 자의 자리에 끌어내려서 상대방을 대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바로 약자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이것이 인정돼야 돼요. 내가 바로 거지였습니다. 이게 인정돼야 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걸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그네고 고하고 바보였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나의 실체가 인정이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자연히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지는 거예요. 근데 뭔가 어려운 자를 향해서 마음이 닫혀있고 부자의 경우와 같이 그저 내가 먹고 살아가고 세상을 누리는 여기만 정신 팔려있다면 내 그런 모습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는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너는 좋은 것 받았으니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선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약자가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네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만큼 부지런히 보여주고 있냐 그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뭔가 내 옆에 도와줘야 될 그러한 약자가 있다는 귀찮아합니다. 뭔가 부담을 느껴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턱대고 약자 도와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약자를 통해서 너희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이걸 발견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이만큼 누리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그것을 철저하게 네 삶 속에 찾고 또 찾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잠언서 10장 31절 이런 말이 있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일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가난의 운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하다 해가지고 돈 없고 힘 없다 해가지고 멸시하고 무시해 버린다면 결국 그를 그렇게 지으신 뭔가 뜻이 있어가지고 가난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사람은 다 똑같은 환경과 형편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뭔가 가진 자로 이 땅을 살게 되고 누구는 못 가진 자, 힘없는 약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도 또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한테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내 개개인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에 포함돼가지고 뭔가 쓰여지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항상 우리 잊지 않는다면 주어진 지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어서 하나님 일하는 결과다는 여기 우리가 순종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우리가 신세한탄이라는 것,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만 이런 꼴을 당하는가, 이런 불만들,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한탄이 나오고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고 내 본질이 바로 거지고 그런 고아과부 객이었다는 이걸 잊어먹고 있다는 결과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항상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 그걸 잊지 않고 살기만 원하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잊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강조예요. 그리고 종되었던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삶에다가 여러가지 규리를 박아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봐라 너 종이었지, 이렇게 해라 봐라 종이었지, 항상 네가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전만큼은 죽을 때가 잊지 말라고 그런 여러가지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종되었던 자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렇게 살 때에 이스라엘 내에 약자가 있을 때 그 약자가 고통을 당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면 부자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약자라는 것, 이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가 지옥 간 거예요. 왜? 그 마음에는 약자로 오신 예수님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부자의 마음인지 아니면 나사로의 마음인지, 내가 가진 게 얼마가 된지 간에 그 마음이 거지의 마음, 그 나사로의 마음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건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근데 강하다고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 부자의 마음이라면 그거는 걱정을 해야 됩니다. 약자가 내 옆에 있을 때에 하나님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신자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숱하게 믿으면 뭐합니까? 돈 때문에 마음 흔들리 요동하고 하나님 은혜에 멀어지고 있는 그런 인간 좀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본래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입니다. 빈털털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것은 뭐같은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개수를 세지 말고 지금 있는 게 조그만 걸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은혜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빈털털이로 출발해가지고 이걸 잊지 않고 교회에 들어올 때도 약조로 들어오고 교회를 나갈 때에도 약자로 나가세요. 그게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행복이라는 것, 뭔가 마음이 안정된 삶이라는 것, 이걸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런 데가 모였을 때 바로 진짜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 전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것으로만 기뻐하고 만족을 누리는 저희들입니다. 있을 때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여겨버리고 없을 때 한탄과 원망과 불만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이런 우리 때문에 약자와 고통을 받고 무시받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약자는 바로 내 본질을 알려주는 도구임을 깨닫게 하시고, 약자를 통해서 내가 바로 약자였음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고, 우리가 바로 종이었고 거지였고 고아 과부 나그네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겸손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뭔가 있다 해가지고 그걸 내 힘삼지 않게 하시고, 빈털들이 내가 이만큼 주어진 것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질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속에서 나누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